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그리고 밤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두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평창올림픽 남북 단일팀을 원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24일 전북 무주 태권도원에서 열린 세계 태권도연맹 주최 세계 태권도 선수권 대회 개막식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최초로 남북 단일팀을 구성해 최고의 성적을 거뒀던 1991년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와 세계 청소년 축구 대회의 영광을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다시 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남북 선수단 동시 입장으로 세계인의 박수갈채를 받았던 시드니 올림픽의 감동을 다시 느끼고 싶다고도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북한 응원단의 참가도 촉구하는 한편 한국 정부도 필요한 노력을 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개막식에 참석한 북한의 장웅 국제올림픽위원회 IOC 위원과 국제태권도연맹 ITF 소속 북한 태권도 시범단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장 위원과 악수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은 북한이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완전히 포기할 때까지 압박을 계속할 것이라고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밝혔습니다. 펜스 부통령은 22일 워싱턴 우드로 윌슨 센터에서 열린 토론회 기조연설에서 미국은 북한에 대한 경제적, 외교적 압박을 늘리기 위해서 역대 동맹국들과 중국과의 적극적인 협력을 계속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미국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 안보를 가장 크게 위협하는 북한의 잔혹한 정권에 가장 집중하고 있다며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전략적 인내는 끝났다는 게 자신의 분명한 메시지라고 강조했습니다. 펜스 부통령은 미국인들이 북한 정권에 의해 잔인하게 감금됐던 오토완별 씨가 가족에게 돌아오자마자 사망했다는 소식에 비통해했다고 말했습니다. 24일 새벽 중국 남서부 쓰촨성에서 산사태가 발생해 140여 명 이상이 매몰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관영신화통신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쓰촨성 마오현 지역에서 산사태로 흙더미가 내려오며 농촌마을을 덮쳤습니다. 수찬성 대변인은 이날 산사태로 46가구 141명이 실종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2km의 수로가 봉쇄되고 1.6km의 도로가 유실됐다고 밝혔습니다. 수찬성 마오현 정부는 1급 특대형 재난경보를 발령하고 500여 명을 투입해 구조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중국 해경국 선박 4척이 24일 일본과의 영유권 분쟁 해역에 진입했다고 일본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중국 해경국 선박 4척은 24일 오전 일본 오키나와현 센가쿠열도 중국명 다위다오 주변 해역에 잇따라 진입한 뒤 2시간가량 머물다 떠났습니다. 이 지역은 일본이 실효 지배하고 있으나 중국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중국 당국의 선박이 센카쿠 열도 주변 지역에 진입한 것은 올 들어 16번째입니다. 파키스탄에서 23일 4번의 폭탄 공격으로 적어도 40명이 숨지고 100명이 다쳤습니다. 남서부 발루치스탄주 주도인 퀘타에서 차량을 이용한 폭탄 공격이 발생해 적어도 13명이 숨지고 20명이 다쳤습니다. 파키스탄 탈레반 강경 분파인 자마툴 아흘랄은 경찰 고위층을 겨냥한 이번 테러에 대해서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아프가니스탄과 인접한 서북부 파라치나르의 재래시장에서 폭탄이 두 차례 폭발했습니다. 인파가 많이 붐비는 시장에서 폭탄이 터져 최소한 25명이 사망하고 30명이 다쳤습니다. 북한 날씨 정보입니다. 일요일인 25일은 대부분의 지역에서 비 또는 소나기가 오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25일 밤까지 평안도, 함경도, 황해도에 10에서 40mm의 비가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VOA 세계 뉴스의 조은정이었습니다.
드디어 생생 라디오 매거진과 역사 속 오늘이 방송됩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 생생 라디오 매거진의 장량입니다. 미국에서 매년 6월은요. 국립학교들이 졸업식을 치르는 이 졸업 시즌인데요. 이번 주에 미국인들을 울린 매우 특별한 졸업식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을 위한 졸업식이었다고 할까요? 장소도 특별했고 주인공도 특별했습니다. 유방암에 걸려서 시한부 삶을 살았던 한 미국인 여고생의 어머니를 위한 병실 졸업식이었거든요. 공부를 참 잘했던 막내딸의 졸업식에 참석할 수 없게 되자 학교 측이 졸업장을 준비해서 직접 어머니와 딸과 함께 약식 졸업식을 치러줬습니다. 기사에 실린 사진을 봤더니요. 하얀색 졸업가운을 입은 이 여고생이 머리카락이 다 빠진 힘없이 병상에 누워있는 어머니를 안아드리고 졸업장을 보여주는 장면이더군요. 웃을 기운도 없는 어머니는 가만히 딸의 졸업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 장면이 동영상 공유 사이트인 유튜브에 올라가면서 세상에 알려졌는데요. 병실 졸업식이 있고 난 뒤에 어머니는 숨을 거두고 말았지만 여학생은 학교에서 졸업식을 치르면서 또 새로운 삶을 시작했는데요. 미국인들은 이 학생의 어머니는 딸의 곁을 떠났지만 평생 잊지 못할 졸업식을 선물해 준 것 같다면서 이 딸의 앞날에 행운이 있길 빌었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기자들의 취재 이야기 풀어보는 기자수첩, 미국 내 북한 관련 화제 소식 뉴스 풍경, 드라마로 들어보는 미국 역사, 비유의 이야기 미국사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노래 한 곡 듣고 출발해보겠습니다. The Stylistics가 부릅니다. You Are Everything 들어보시죠. 한 주간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시간입니다. 첫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하버드 밈. 하버드는 미국 매사추세츠주에 있는 명문대학교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밈은 재미있는 말이나 그림을 뜻하는 인터넷 용어입니다. 이 하버드 밈이란 말은 최근 명문 하버드 대학교에 합격한 10여 명의 학생들이 개설한 그룹 대화방의 이름인데요. 지난해 12월에 이 합격자 학생들이 인터넷 사회연결망 서비스인 페이스북에 매력적인 부르주아 10대들을 위한 하버드 밈이라는 인터넷 공간을 만들고 여기에 노골적인 성적 표현과 인종차별적인 내용물을 올렸습니다. 성폭행이나 2차 대전 중에 나치 독일이 자행한 유대인 학살 이미지, 이 홀로코스터 이미지까지 공유했다고 합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하버드 대학교 측이 이 페이스북에 음란 메시지 등을 올린 입학 예정자 10여 명에 대해 합격을 취소하는 이례적인 일이 벌어졌는데요. 논란이 이렇습니다. 부적절한 행동에 대해 책임을 물은 적절한 조치라는 평가와 함께 인터넷 사회관계망 서비스 SNS 활동에 대한 이례적이고 과한 조치로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는 겁니다. 학교 측은 입학이 허가된 학생들에게 그들의 행동이 양심과 성숙함, 품성의 문제를 야기하면 입학이 취소될 수 있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일로 미국에서는요, 명문대에 가려면 SNS, 소셜 네트워크 활동도 조심해야 하는 것이냐라면서 표현의 자유에 대한 반박하는 글도 많았는데요. 하버드 대학 같은 명문대는 글로벌 지도자, 세계를 이끌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의 장인인 만큼 학생들의 인성을 엄격히 지켜보는 것이 의미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남서부 폭염. 미국 캘리포니아 남부와 네바다 아리조나주 등 미 서남부 지역의 살인 폭염이 다음 주 초까지 이어질 전망이 나오면서 해당 지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사망자까지 나와서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미 국립기상청은 22일 서남부 지역 일대에 뜨거운 공기 덩어리가 돔형으로 싸고 있는 형국이라면서 폭염은 이번 주말을 거쳐서 다음 주 초까지 이어질 거라고 예보했습니다. 전력량이 치솟으면서 정전 사태도 확산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폭염으로 72세 남성과 87세 여성이 숨졌고 낮 최고 기온이 섭씨 48.9도에 육박했던 라스베이거스에서는 축제 참가자 중에 34살 남성이 사망했습니다. 네바다주의 데스밸리는 무려 55.6도까지 치솟았고요. 라스베이거스는 지난 20일 역대 최고인 47.2도를 기록했습니다. 산불과 정전 사태도 확산하고 있는데요. 캘리포니아주 빅베어라는 지역에 이어서 유타주에서도 고온 건조한 날씨 속에 산불이 발생해 주민 700명이 대피했습니다. 애리조나주 피닉스에서는 애완견들이 길을 걸을 때 화상을 입지 않도록 애완견 고무장화가 등장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비행기들이 무더기로 결항하는 일도 이어졌습니다. 미국 서남부에서 기록적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미국 동남부에는 열대성 폭풍우 신디가 빠르게 접근하면서 홍수 비상이 걸리기도 했는데요. 남동부 주들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방제에 주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22일 이 폭풍우의 세력은 많이 약해진 상태라고 미 국립기상청이 밝혔습니다. 앞서 미 국립해양대기구는요, 이달 초부터 대서양과 카리브해에 접한 미국 남동부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허리케인 시즌이 시작된다고 예보했는데요. 올해 대서양 허리케인 시즌의 위험도는 평균 이상이 될 것이라면서 5개에서 9개의 허리케인이 미국에 영향을 줄 것 같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 주간 미국 내 화재 소식을 화재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였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기자들의 취재의 뒷얘기 들어보는 기자 수첩 시간입니다. 저희 VOA 한국어 방송 기자들이 청취자 여러분의 알 권리를 위해서 매일 땀나게 취재하고 있는데요. 이 시간에는 취재 기자와 함께 취재한 내용을 중심으로 편하게 대화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자, 먼저 지난 한 주간 한반도 간추린 뉴스 머릿기사로 알아봅니다. 19일자 보도입니다. 한국의 문재인 정부 첫 외교장관인 강경화 장관이 19일 취임했습니다. 강경화 장관은 미한 동맹 아래 제재와 대화를 모두 동원해 북한 비핵화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20일자 보도입니다. 북한에 17개월간 억류됐다 최근 의식불명 상태로 풀려났던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웬별 씨가 사망했습니다. 웬별 씨는 북한에서 돌아온 지 엿새 만에 22살의 젊은 나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원비애 씨 사망에 대한 북한의 책임이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북한이 비이성적이고 합리적이지 못한 나라라며 그러나 북핵 문제와 제재 압박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21일자 보도입니다. 북한에 억류됐다 의식불명 상태로 풀려난 대학생 원비어 씨의 사망으로 미국 사회는 충격에 빠져 있습니다. 트럼프 정부를 비롯한 정부 고위 인사들의 애도 성명이 잇따르는 가운데 북한 정권의 잔혹성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22일자 보도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이행 의지를 확인했습니다. 미국은 북한을 최대 위협으로 간주하며 중국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했습니다. 북한에서 풀려난 지 엿새 만에 사망한 오토 원비어 씨의 장례식이 그의 고향에서 열렸습니다. 친지들과 친구들은 슬픔을 감추지 못했는데요. 원비어 씨의 고향을 지역구로 둔 연방 상원의원은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를 주장했습니다. 네, 기자들의 취재 얘기 대화로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기자 수첩 열어보겠습니다. 북한에서 풀려난 지 엿새 만에 사망한 오토 원비어 씨의 장례식이 이번 주에 열렸었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현장에서 취재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함지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원비어 씨의 장례식이 22일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네. 오하이오주 와이오밍 고등학교에서 열렸어요.
네.
네, 현재 분위기 어땠습니까?
네, 아무래도 뭐 침울하고 다들 이제 슬퍼하는 분위기가 뭐 역력했습니다.
네. 네. 자, 일단 오토 원비어 씨가 누군지 사망 사건까지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네. 오토 원비어 씨는 버지니아 대학교 학생이었는데요.
네.
지난해 1월 그 북한으로 여행을 갔다가 선전물을 훔치려 한 정황이 이제 발각이 돼가지고.
네.
체제 전복 혐의가 적용돼서 15년 교화형을 선고받은 인물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지난해 3월 선고를 받았고요. 그래서 그 지금까지 그 외부에서는 원비어 씨에 대한 소식을 알 수 없다가 최근이죠. 조셉윤 대북 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네. 직접 평양으로 날아가서 원비어 씨를 데려온다고 이제 그런 소식이 전해졌는데
네.
그때 또 원비어 씨가 혼수 상태라는 소식이 함께 전해졌습니다.
네.
그래서 좀 충격을 줬었죠.
네.
그래서 북한 측은 지난해 3월부터 혼수 상태에 빠져 있었고 그런 상태에서 원비어 씨를 인도주의 목적으로 석방한다. 이제 그렇게 발표를 했었습니다.
네. 원별 씨의 사망 소식이 전해지면서 혼수 상태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부터 미국 언론이며 뭐 미국 사회가 아주 충격에 빠졌었는데요. 사망 소식은 또 달랐어요?
그렇습니다. 네. 우선 마을 주민들로 보면요. 혼수 상태로 돌아온 것 자체가 굉장한 충격이었을 겁니다.
네.
그래도 나름 환영하는 분위기도 있었고 어쨌든 귀환을 환영하는 그 목소리도 있었고요.
네.
그런데 이제 일주일 만에 또 사망을 하다 보니까 네. 충격은 또 컸던 것 같습니다.
네. 또 이 학생이 버지니아 주립대학교 꽤 똑똑한 학생들이 다니는 학교의 학생이었잖아요.
네.
네. 이 학교에서도 촛불집회도 열리고 그랬었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학교 차원에서도 그 장례식이 있기 하루 전날 촛불 집회를 좀 개최를 하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원비어 씨를 추모하는 뭐 그런 움직임들을 많이 보였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좀 얘기를 좀 들어보죠. 장례식이 오전 9시였다고요?
예, 오전 9시였는데요. 그래서 저희 VOA도 그 전날 취재를 결정을 했는데
네.
우선 그 장례식이 공개 행사로 열리게 돼 있었는데요.
네.
막상 이제 그 현장에 가보니까 언론한테는 공개가 되질 않았습니다.
아, 그랬군요.
네. 그래서 와이오밍 고등학교 그 잔디밭에 이제 기자들이 이제 모여서 취재를 할 수밖에 없어서 약간은 제한적인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추모식 내 분위기는 뭐 다 파악은 하긴 어려웠지만
네.
그 입장하는 사람들이나 그 추모식을 마치고 돌아오는 추모객들을 통해서
네.
전체적인 분위기를 좀 들을 수 있었는데요.
어땠을까요?
아무래도 차분한 분위기 가운데서 이제 진행이 됐다고 하고요. 그리고 가족과 그리고 친구들이 나와서 이제 네. 추모사를 낭독하고
네.
또 원비어 씨와 고등학교 때 함께 그 같은 운동 스포츠 팀에 있었던 친구가
네.
직접 첼로 연주를 하고 이제 그런 식으로 좀 진행이 됐다고 합니다.
네, 사실 이 청취자들께서는 뭐 상상을 잘 못하시겠지만 미국의 장례식은 또 한국하고 또 다르잖아요.
네.
고인의 기리는 추억을 같이 회상하면서 네. 눈물도 흘리고 웃기도 하고 그런 좀 화기애애한 분위기도 연출되고 그러는 경험들이 있었거든요.
네,
네 학생들이 어떤 얘기를 했는지 구체적으로 좀 들어보셨어요?
네, 뭐 학생들한테는 구체적인 얘기는 들어보지 못했고요.
네.
우선은 기본적으로 좀 조심스러운 입장들이 많았습니다. 아무래도 특히 우리 VOA 방송의 특성상
네.
이제 북한으로 방송이 되다 보니까
네.
그런 사실을 아는 친구들은 좀 말을 아끼는 분위기였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좀 두려워하는 분들도 있었고요. 북한이란 존재가 현실적으로 이렇게 우리의 친구를, 친지를, 우리 가족을 이렇게 사망하게 뒀다는 데에 대해서 그런 데서 오는 좀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가족과 친구들은 그래도 그 추모식장 안에 뭐 사진이라든지 그다음에 고인의 유품 같은 걸 전시를 하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고인의 그 기억을 좀 나누는 그런 약간의 이 축제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좀 축제처럼 이제 그런 분위기를 좀 연출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침울한 분위기만은 아니었다.
그렇습니다.
네. 옛날에 좋은 기억들이 많았을 테니까.
예.
네네. 어떤 장면이었는지 좀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예.
사진이랄지 어떤. 네.
예. 그래서 우선은 그 추모식 그 저희가 추모식 순서지를 확보를 했는데요.
네.
추모식 그 순서지에는 원비어 씨가 밝게 웃는 사진이 있었고요. 엄마하고 같이 찍은 사진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엄마와 함께 있는 그 사진이 좀 담겨 있었고 이제 추모 행사가 약 1시간 정도 진행이 됐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한 10시가 되니까 장례식은 9시 시작을 했는데
네.
장례식이 한 10시가 되니까 이제 그 운구가 빠져나오더라고요. 학교에서.
그 장면을 또 영상으로 찍으셨죠?
예.
네네.
그래서 백파이프라고 하죠.
네네.
예. 그 연주가 되면서 이제 친구들 손에 들려서
네.
이제 원비어 씨 운구가 나왔는데요.
네.
그래서 리무진 차량에 실린 다음에
네.
이제 그 긴 차량 행렬이 만들어졌습니다.
네.
제일 앞에는 경찰이 호위를 했고요. 그 뒤에 이제 국무부 관계자들 비롯해서 여러 고위 관계자들 차량이 뒤를 따랐고,
네.
그리고 뒤로 이제 친구와 친지와 친척들의 차량인 것 같아요. 수십여 대가 이제 네. 따라갔고요.
네.
일부 방송사에서는 헬리콥터까지 뛰어가지고 그런 장면을 좀 촬영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네, 가족들 표정 살펴보셨어요?
가족들은 멀리서밖에 지켜볼 수는 없었는데요.
네.
아무래도 눈물을 흘리는 모습도 있었고,
네.
특이하게도 원별 씨의 아버지는 미국 성조기를 그 형상화한 그 넥타이를 메고 왔어요.
네. 네.
그래서 아무래도 좀 미국인의 그 한 마음이나 뭐 이런 걸 좀 강조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기자회견을 했을 때 오토 원별 씨가 평양에 입고 갔던 옷을 입고 나왔잖아요.
네. 그리고 또 원별 씨의 집도 제가 네. 한번 가봤는데요.
네.
그 당일날은 경찰의 통제 때문에 갈 수는 없었고 그 전날 한번 그 집 앞에까지는 제가 가봤는데요.
네.
집 앞에 이 원별 씨의 사진이 좀 걸려 있었고요. 그리고 하얀 그 동네 마을 곳곳에 하얀색하고 그 파란색의 그 리본을 많이 좀 묶어놓은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파란색과 하얀색이요?
예. 그 가로등이나 뭐 가로수나
네.
뭐 조그만 기둥이라도 그런 곳에 다 묶어놔서 그러니까 원비아 씨의 집 주변에 있는 골목은 전체가 그렇게 꾸며져 있었고요.
네.
또 학교 주변으로 이렇게 있었고 또 도심 곳곳에 이제 다운타운이나
네.
이제 그런 곳에도 있었는데요. 나중에 알아보니까 그게 그 원별 씨가 다녔던 고등학교를 상징하는 색깔들이라고 해요. 그래서 추모의 의미로 이렇게 담아놨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원별 씨의 집 앞에 이제 그런 장식들이 돼 있는 걸 보니까
네.
아무래도 좀 추모 분위기를 좀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네. 이 오토 원별 씨가 학창 시절에 어떤 학생이었을까요? 그런 얘기도 좀 들어보셨어요?
네. 우선은 한 졸업생이 한 12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한
네.
학학년에
네.
그 원별 씨와 함께 졸업한 학생들이요. 근데 졸업 축사를 맡았습니다. 졸업 축사를 맡는다는 건 아무래도 좀 120명을 좀 대표한다는 의미가
그렇죠.
좀 있죠.
공부도 좀 잘했을 거고.
맞습니다.
네.
그리고 그렇다 보니까 좀 리더십도 있고 공부도 잘하는 학생으로 좀 기억을 하고 있었고요.
네.
그렇다 보니까 단순히 학생들만 기억하는 게 아니고 학생들의 학부모들도 많이 기억을 하고 있는 학생이었습니다.
네. 네. 어떻게 때 기억을 하고 있던가요?
네, 아무래도 리더십이 있었고 그다음에 또 호기심이 많았던 다는 친구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많은 걸 궁금해하고 아무래도 그렇다 보니까 좀 북한 관광도 가지 않았겠느냐.
네, 그렇다 보니까 또 선전물에
네 관심이 좀 있지 네. 않았겠는가 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국무부 관계자들이 행렬을 앞섰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네,
구체적으로 누군지 알아보셨어요?
예, 우선은 실제로 그곳에 갔는지는 그 장지로. 갔는지는 네. 이동을 했는지는 확인이 안 되는데요.
장례식에 참석을 했고요.
장례식 참석했습니다. 존 설리반 미 국무부 부장관 하고요.
네.
그리고 조셉 윤. 그러니까 실제로 원비어 씨의 석방을
네.
이끌기 위해 평양으로 군용기를 타고 갔던 인물이죠.
그렇죠.
조셉 윤 대북정책 특별대표 이런 분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네.
그 조셉 윤 그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사실 저희가 장례식 전날
네.
비행편을 타고 워싱턴 DC에서 신시내티 원비어 씨의 집과 가까운 공항이죠.
네.
신시내티 공항으로 갔는데요. 저와 같은 비행기를 탔습니다. 예, 그 같은 비행편으로 조셉 윤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네.
같이 이동을 했는데요.
네.
비행기 탔을 때는 몰랐고 내려서 알게 됐는데
네네.
내려서 몇 마디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네, 어떤 얘기를 하셨나요?
특별히 뭐 추모사나 뭐 그런 건 준비하지 않았고
네.
그냥 가족을 위로하기 위해서 왔다. 지금 이 상황에서 그 뭐 가족을 위로한 것 외에 뭐 특별히 할 수 있는 행동은 없지 않느냐. 이제 그런 식으로 말을 했습니다.
네. 또 다른 사람은 또 있을까요?
제가 그 장례식 전날 저녁에 도착했는데
네.
우선 혹시나 해가지고 학교를 한번 가봤습니다.
네.
그 다음날 장례식이 열릴 장소였죠.
네.
가서 원비아 씨와 그 유치원부터 학교를 그 고등학교까지 함께 졸업한 딸을 둔 부모님을 만났는데요. 그분들이 원비아 씨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해줬고
네.
또 원비아 씨의 그 이름이 새겨진 그 바닥에 그 벽돌을 이렇게 학생들의 이름을 새긴 벽돌을 꾸며놨는데요. 거기서 원비어 씨의 이름을 또 보여주고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새긴 이름이었는데요.
참 살아있을 때는 사실 그런 것들을 그냥 눈여겨보지 않을 수 있지만 이렇게 고인이 되고 나니까 그런 흔적들이 참 가족들한테는 굉장히 가슴에 묻힐 것 같아요.
네.
네. 이 오토 원비어의 죽음에 대해서 슬픔과 분노를 느끼는 미국인들이 많던데요.
네.
그런 어떤 미국인들 차원에서
네.
아니면 단체 차원에서 어떤 움직임들은 지금 있을까요?
우선 가장 눈에 띄는 움직임을 보이는 곳은 의회입니다. 예, 아무래도 의원들 중에서는 그 각 지역구를 대표를 하잖아요. 네네. 의원들이. 원비어 씨의 고향을 그 지역구로 든 의원이 굉장히 강경한 발언을 좀 많이 쏟아내셨습니다.
네.
특히 제가 취재를 하는 도중에 직접 기자회견을 자청했는데요.
네.
이분의 이름이 로포트먼 공화당 상원의원입니다.
네네.
그래서 원비어 씨의 죽음에 북한이 책임이 있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면서 어떤 대응 방안이 있느냐 의회 차원에서 그랬더니 세컨더리 보이콧이라고 하죠.
네네.
북한과 거래하는 기업을 제재해야 된다. 그런 방안을. 근데 물론 이제 오늘은 원비어 씨를 추모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런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기는 좀 이르다. 이런 전제는 하긴 했지만
네.
그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원비어 씨의 장례식에서 이런 얘기를 꺼냈다는 거는 앞으로 향보를 좀 예고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싶은데요.
느꼈습니다.
네네.
예, 굳이 물론 이제 기자들의 질문에 답을 하는 과정에서 나온 말이긴 했지만요.
네.
그래도 굉장히 강경한 발언이었고
네.
그리고 실제 상원의원은 미국의 50개 주를 대표하는 각 주마다 두 명씩 있는 상원의원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목소리 그 단순히 개인 의견으로 치부할 수는 없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네. 오토 원비어 씨의 사망으로 인해서 일단 미국과 북한의 관계는 더 경색된 건 분명하고요.
그렇습니다.
네. 앞으로 이 문제가 두 나라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전문가들의 얘기도 많이 들어보고 그랬는데 지금 분위기가 어떤가요?
아무래도 냉각된다.
네.
저는 오토 원비어 씨가 사망하기 전에 그 혼수 상태로 돌아왔을 때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많이 좀 들어봤는데요.
네.
전문가들은 한마디로 북한이 실수한 거다. 북한이 오판한 거다. 이렇게 네. 입을 모았습니다.
네.
아무래도 오토 원비어 씨가 혼수 상태에 빠질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의학적으로나 뭐
네.
의료적인 뭐 실수라든지
네.
뭐 실수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거니까요.
네.
그런데 그렇다면 그 시점에 가족들에게 알리고 그 시점에
그렇죠.
송환을 했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네, 문재인 한국 대통령도 오토 원비의 죽음에 대해서 애도를 표했고요. 또
네.
북한을 규탄을 했는데 다음 주에 또 미국을 방문하잖아요.
네.
두 나라 정상이 오토 원비 씨 죽음과 관련해서 북한 문제를 얘기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문재인 한국 대통령도 얼마 전에 CBS 미국 방송과 인터뷰를 하면서
네.
이 문제를 언급을 했는데요.
네.
북한이 책임이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그렇다 보니까 또 사안이 사안인 만큼 그리고 또 하필이면 이때에 미국과 한국 정상이 만나는 시점 아닙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원비어 씨 문제가 거론이 안 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네.
네. 그리고 한국 대통령도 북한의 책임을 명확히 한 만큼 이 문제에 대해서도 좀 논의가 있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함자 씨가 지금 한 시간 정도 날아갔다 오신 거죠?
예.
네네. 갔다 오신 소감이 어떠세요?
예, 우선은 마음이 좀 무겁죠.
네.
아무래도 좋은 취재나
네.
뭐 즐거운 행사를 취재한 게 아니다 보니까요. 좀 마음이 무겁고 또 한편으로는 그 공개된 행사에 아무리 공개된 장례식에 함께하지 못했다는 것도 조금 한편으로 좀 아쉬웠습니다.
네.
아무래도 오토 원비어 씨는 단순히 우리가 그 기사를 쓰는 인물이긴 했지만
네.
그래도 함께 좀 송환을 바랬던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네.
아무래도 우리 북한을 다루는 기자들한테는
네.
자주 기사에 등장하는 인물이었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물론 한 번도 만난 적은 없지만 친근한 인물이었는데
네.
함께 좀 같이 좀 추모도 하고 아픔을 좀 나눴어도 좀 좋지 않았을까 좀 그런 생각은 좀 했습니다.
네. 조의를 표하는 검은 옷을 입고 가셨나요?
예, 저는 하얀색 와이셔츠와
네.
검정색 바지를 입고 갔습니다.
네. 기사 때문에 가셨지만 고인을 추모하는 마음으로도 가셨는데 참석하지 못해서 좀 아쉬움이 남으셨다는 얘기네요.
네.
참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이 일어났습니다. 미국은 자국민의 그 안전과 생명을 가장 중시하는 나라 아니겠습니까? 어떤 나라든 그럴 텐데요. 개인적으로 국가적으로 참 충격이 큰 한 주였고요. 앞으로 이 문제가 미국과 북한 두 나라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또 이 학생의 안타까운 죽음에 대해서 어떤 분위기가 이어질지 한동안 또 계속될 것 같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예.
자, 원비어 씨의 장례식 고향 모교에서 열렸는데요. 참 안타까운 장례식이었습니다. 함재 기자의 보도 내용으로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의 생생 라디오 매거진 듣고 계십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듣고 계십니다. 노래 한 곡 듣고 다음 순서로 가보겠습니다. 브루노 마스의 Treasure 들어보시죠.네, 노래 들어보셨고요. 생생 라디오 매거진 다음 순서로 가보겠습니다. 한 주간 북한 관련 화제성 뉴스를 전해드리는 뉴스 풍경 시간입니다. 중국 내 탈북 여성과 고아들을 위한 지원 활동을 벌이는 민간단체가 미국에서 중국 내 탈북자들의 상황을 알리는 행사를 열고 있는데요. 김현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저는요. 평범한 노동자 가정에서 우리 어머니가 결혼했어요. 평범한 교육자의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전일 때도 정말 안개라 꿈도 많았어요. 골도 쓰고 그래서 전일도
자신을 꿈 많은 처녀였다고 소개하는 정아라는 이름의 이 탈북 여성은 중국에서 일할 수 있다는 브로커의 말을 믿고 중국으로 넘어갔습니다.
남자를 데리고 왔어요. 사이에 두고 쓰리 우리 여자들을 보라고. 응? 저희 세 명이 있는 여자들이.
정아 씨는 중국 도착 후 가난한 중국인 농부의 아내로 팔려갔고 남편의 폭행을 견디다 못해 도망치다 공안에 체포됐습니다. 체포 후 북송된 정아 씨는 수용소에 갇혔고 재탈북을 시도 다시 중국으로 넘어갔습니다.
나쁜 일을 다 했을 거는 맥주 마시고 땀마장 놀고 이제는
인신매매와 강제 북송 등 순식간에 지옥 같은 삶을 경험한 정아 씨는 중국에서 술과 도박에 빠져 지내던 중 우연히 한 기독교 선교단체를 만나게 됐습니다. 이 단체와의 인연으로 기독교 신앙인이 된 정아 씨는 작은 방에 옹기종기 모인 여러 명의 탈북 여성들과 노래를 부르며 자신의 삶이 달라졌다고 말했습니다.
영원히 저와 함께 살겠네 이렇게 달고 있어요. 네, 저는 항상 마음속에도 그래 영원히 저와 함께 살겠네. 그 사람들 물어봐요. 이게 무슨 골짜인가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는데 그 누구 알아보든 말든지 간에 나는 항상 영원히 수와 함께 살겠네.
중국 내 탈북 여성과 자녀들을 위한 지원 활동을 벌이고 있는 크로싱 보더스가 제작한 이 동영상은 중국 내 탈북 여성의 실태를 보여주는 다큐멘터리입니다. 이 동영상은 지난 13일 미 동부 버지니아에 있는 한인교회의 선교 모임에서 소개됐습니다. 미국 중서부 시카고에 본부를 둔 대북인권단체 크로싱 보더스는 지난 2003년부터 중국 내 탈북 여성과 자녀들을 위한 지원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기독교 선교사인 이 단체의 댄 대표는 선한 사마리아인과 북한 탈북자들이란 제목의 설교에서 열악한 중국 내 탈북자들, 특히 탈북 여성들의 인권 상황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댄 대표에 따르면 중국 내 탈북자의 70%는 여성이며 이 가운데 80%가 인신매매 피해자들입니다. 이들은 특히 심각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갖고 있습니다. 탈북 여성들이 북한과 중국에서 경험한 폭행과 고문 등 끔찍한 기억들이 극심한 불안과 고통을 주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댄 대표는 크로싱 보더스가 이들에게 탈북 여성 그룹을 만들어준다고 말했는데요. 비슷한 경험을 한 여성들이 솔직한 대화를 나누며 울고 웃고 그러는 동안 마음의 위로와 치유를 경험한다는 설명입니다. 댄 대표는 이런 연대감 형성과 단체가 제공하는 의료 활동 등으로 여성들의 정신적인 고통은 점차 나아지지만 이들의 가난은 풀기 어려운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But now it's more of a poverty alleviation because these women that we help, they're sold to the poorest men who can't.
가난 때문에 중국인 신부감을 찾지 못하는 중국 남성들이 탈북 여성을 인신매매를 통해 싼 값의 아내로 맡고 있다는 겁니다. 댄 대표는 이런 상황에서도 탈북 여성들이 중국을 탈출하지 못하는 몇 가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난민 지위를 얻기까지 긴 탈북 여정에 대한 두려움이 가장 크고 또 중국인 남편에게서 벗어나는 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No, they don't, but they're just scared to leave because their husbands are watching them. We have a woman in our network that she got blind through glaucoma and it's a very easy surgery to fix that, but
댄 대표는 단체와 연결된 한 여성이 간단한 수술로 고칠 수 있었던 안구 질환을 10년 넘게 방치해 맹인이 됐다며 눈을 고쳐주면 아내가 도망갈까봐 남편이 그대로 둔 경우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댄 대표는 지난 2003년 설립된 크로싱 보더스를 거쳐간 중국 내 탈북 여성 수가 천여 명에 달한다며 이 중 300여 명이 탈출을 요청해 현재 한국과 미국, 캐나다 등지에서 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크로싱 보더스에 따르면 중국 내 탈북 여성들은 15년 이상 장기 체류자가 많은데요. 체포돼 북송될 위험은 늘 있지만 북한에서의 삶과는 비교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Even though they know that they could be arrested at any moment and they've learned to deal with it. And they say, this is my life now and I'm gonna just accept it and make the best of it.
탈북 여성들은 중국에서 사는 방법을 배워가고 있고 이것이 우리들의 삶이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댄 대표는 중국에서 오래 산 탈북 여성들에게 궁극적으로 필요한 것은 신앙의 힘이라며 탈북 여성을 위한 선한 사마리아인이 돼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이날 강연을 통해 중국 내 탈북 여성의 실태를 접한 참석자들은 댄 대표의 요청에 깊이 공감한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북한 선교에 관심이 있는 20, 30대 청년들은 탈북자들을 만나본 경험이 있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한국에서 탈북자들을 만나 선교 활동을 했다는 김은혜 씨는 북한 선교를 왜 해야 하는지에 대한 자신의 소견을 말했습니다.
민족과 뭐 나라들을 뛰어넘어서 저희가 전해야 될 것은 복음이고 결국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저로서는 같은 한 민족으로서 북한 사람들에게 그런 부담을 갖고 있으니까 북한 동포들에게 사랑을 베풀기 위해서 이제 북한 선교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인 남성 주한 씨는 미국인 선교사들이 위험한 상황임에도 다시 돌아간 것이 기억에 남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을 향한 그런 사랑을 또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 간과할 수 없는 그런 마음 때문에 그 사랑이 있으니까 우리가 그 사랑을 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 가치가 너무나도 높기 때문에 다시 그곳에 가야 된다는 것을 좀 그분의 삶을
탈북 여성과 그들의 자녀가 중국을 떠나지 않는 것에 의미를 두는 대학생도 있었습니다.
나중에는 그 중국의 복음과 그리고 또 다른 탈북해서 계속 중국으로 넘어오는 사람들에게 또한 좋은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정신명 학생은 기독교 신앙으로 성장한 탈북 여성들이 앞으로 중국으로 돌아올 탈북자들을 위한 선교사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김현숙입니다.
네, 김현숙 기자 잘 들었습니다. 생생라디오 매거진 이제 한 순서 남았습니다. 미국의 역사를 재밌게 드라마로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BOA 이야기 미국사 김미옥 기자가 엮었고요. 해설의 조원우, 이은경입니다.
BOA 이야기 미국사
존 아담스 대통령은 조지 워싱턴 대통령 때의 강요들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존 아담스 대통령 앞에 놓여있는 큰 문제 가운데 하나는 프랑스와의 관계에 대한 외교 문제였습니다.
미국은 진정한 국민의 힘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있는 프랑스 혁명을 지지해야 합니다. 연방당은 프랑스와 전쟁을 벌일 구실만을 찾고 있습니다.
존 아담스 대통령은 연방당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프랑스와의 관계 개선을 위해 협상을 시도했습니다.
후손들이 존 아담스 하면 가장 먼저 떠올려줬으면 하고 바라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건 존 아담스는 대통령으로서 온 힘을 다해 프랑스와의 전쟁을 막으려 노력했고 결국 성공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비오의 이야기 미국사 제14부 미국의 3대 대통령 토마스 제퍼슨.
1800년에 치러진 미국의 제3대 대통령 선거에서 대표적인 주요 경쟁 후보는 현직 대통령인 존 아담스와 현직 부통령인 토마스 제퍼슨이었습니다. 존 아담스는 연방당 소속이었고 토마스 제퍼슨은 민주공화당 소속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의 강력한 후보는 일부 연방당원과 일부 민주공화당의 지지를 받는 아론 버였습니다. 존 아담스는 대통령이면서 연방당을 대표했지만 알렉산더 해밀턴은 존 아담스를 지지하지 않았습니다.
알렉산더 해밀턴은 연방당 후보인 존 아담스 대통령을 두고 사우스 캐롤라이나 주의 찰스 코트워드 핑클리를 추대하고 있습니다. 물론 존 아담스 대통령이 같은 연방당이지만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우리와는 뭐가 맞질 않다는 건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무엇보다 시급한 일이 날이 갈수록 인기가 치솟고 있는 토마스 제퍼슨의 기세를 꺾을 이 특단의 조치를 마련해야 하는데 연방당이 존 아담스 대통령의 재선을 도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대통령 선거에서 연방당이 승리할 가능성은 낮았습니다. 연방당은 민주공화당의 강력하고 인기 있는 후보 토머스 제퍼슨을 견제하고요.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서 헌법을 위배하면서까지 선거제도를 바꾸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연방당이 상정한 법안은 상원과 하원이 일치를 이루지 못해서 결국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1800년 여름 토마스 제퍼슨이 소속된 민주공화당은 전국 모든 주에서 상승세를 과시했습니다. 이번에 당선되는 대통령은 미국의 새로운 수도에서 정무가 시작됩니다. 이때 미국의 수도였던 필라델피아에서 워싱턴 DC에 새로 건설된 신도시로 옮길 예정이었기 때문인데 새로운 수도는 메릴랜드주와 버지니아주의 경계를 이루고 있는 포토맥 강변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1800년 미국에서 제3대 대통령 선거가 실시됐습니다. 선거인단의 투표 결과 토머스 제퍼슨과 아론 버가 얻은 표수가 같았습니다. 헌법 규정에 따라 하원이 제퍼슨과 아론 버 가운데 한 명을 대통령으로 결정해야 했습니다. 오랜 진통을 겪으며 36차례나 하원 의원들의 투표가 계속됐고요. 그 결과 결국 토머스 제퍼슨이 미국의 새로운 대통령으로 당선됐습니다.
1801년 3월 4일 미국의 새로운 수도 워싱턴 DC에서 토마스 제퍼슨 제3대 대통령의 취임식이 거행됐습니다. 토마스 제퍼슨은 국회의사당으로 걸어 들어갔고 모든 상하 양원 의원들은 일제히 일어나 새로운 대통령을 환영했습니다.
저는 미국 대통령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최선을 다해 헌법을 보존하고 수호할 것을 엄숙히 맹세합니다.
워싱턴 DC 국회의사당에 토마스 제퍼슨 대통령의 취임사가 울려 퍼졌습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이 나라의 최고 행정 책임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얼마나 영예롭고 감사한지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제 마음속엔 두려움이 함께 자리 잡고 있습니다.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한 사람이 처리하기에는 책임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헌법을 작성한 분들의 지혜로움을 기억하며 여기 모이신 여러 의원들과 사법부와 함께 제게 필요한 힘과 정직, 용기를 찾겠습니다.
토머스 제퍼슨 대통령의 취임사는 계속됐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정치 세력 간의 대립이 극심했지만 이는 미국에서는 누구나 자유롭게 말하고 글을 쓰고 자신의 생각을 밝힐 수 있다는 것을 세계에 보여주는 계기가 된 것이라며 이제는 하나가 돼서 단결해야 할 때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몸과 마음을 다해 우리 모두 하나가 돼야 합니다. 다수의 의견에 따라 국가를 이끌어가야 하지만 소수의 의견도 다수와 똑같은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법 앞에서는 평등하게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다수에게 동의하지 않는다고 해서 소수를 처벌한다면 우리 미국이 갖고 있는 자유는 의미가 없어진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서로 다른 사상을 갖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한 일입니다.
토머스 제퍼슨 대통령은 이어서 공화제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미국은 강한 나라입니다. 국민들이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말하고 공화당을 지지하든 연방당을 지지하든 혹은 합중국 체제 유지를 원하든 해체되기를 바라든 누구든 자유롭게 자기 의견을 표현해도 미국은 위험에 처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난 10년 동안 강력하고 자유로운 정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고 우수한 나라이며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정부가 국민의 것임을 국민 스스로가 아는 나라입니다.
부유의 이야기 미국사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오늘 준비한 내용 다 전해드렸습니다. 딸의 졸업식을 병실에서 맞이하고 숨을 거둔 미국 어머니의 이야기 해드렸는데요. 이런 어머니의 사랑을 받고 자랐을 딸, 앞으로 미래가 어떨지 궁금해집니다. 어떠십니까? 한 주 새롭게 맞이하고 계시는데요. 가족이, 내 부모가 곁에 있다는 것,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경험해보시는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장량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역사 속 오늘" 역사의 숨결 속에 오늘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과 영국, 프랑스, 소련의 4개국이 독일을 분할 점령하고 있던 1948년 6월 24일 오늘.
In June 1948, all road and rail communications between the Allied zones and the western sectors of Berlin were closed.
소련이 서독과 서베를린을 잇는 모든 도로와 철도를 차단했습니다. 이에 서베를린은 고립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2차 세계대전에서 승리한 미국과 영국, 프랑스, 소련은 베를린을 공동 관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어 소련은 독일의 무장해제와 보상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미국은 독일의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을 주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미국은 서베를린의 새로운 화폐인 마르크와의 유통을 시도합니다. 그러자 소련이 이에 맞서 1948년 오늘 베를린 봉쇄 조치를 취하게 된 것입니다. 이날 소련의 베를린 봉쇄에 맞서 미국은 대규모 공수작전을 펼칩니다. 미국은 항공기를 이용해 총 20만여 회에 걸쳐 식량과 연료, 의약품 등을 서베를린으로 날랐습니다. 결국 소련의 베를린 봉쇄는 322일 만인 1949년 5월 해제됩니다. 1933년 6월 24일 오늘 독일에서 베를린을 중심으로 국경까지 연결하는 고속도로인 아우토반의 공사가 시작됩니다. 아우토반은 차를 의미하는 아우토와 도로를 의미하는 반으로 이루어진 말로 말 그대로 자동차용 고속도로를 의미합니다. 1933년 1월 정권을 장악한 아돌프 히틀러는 즉시 아우토반 건설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Beginnen wir nunmehr neue Schlagadern zu bauen. Wir haben vier Jahre.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이 패배한 이유가 수송력 부족에 있다고 생각했을 뿐 아니라 650만의 실업자를 구제할 방책이 필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내 첫 공사를 시작으로 2년 후인 1935년 5월에는 프랑크푸르트와 다름슈타트 사이의 아우토반이 완성돼 첫 결실을 보게 됩니다. 아우토반은 이후 제2차 세계대전으로 잠시 공사가 중단됐다가 이후 1985년 총 15,000km 길이의 아우토반이 완성됩니다. 잠시 후 8시 30분부터는 VOA 세계 뉴스에 이어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과 사랑의 추억 연가 English with You가 방송됩니다.